추적, 사건과 진실, 6.25 전쟁의 진실, 11번째. 1950년 6월 25일, 고요한 일요일 새벽의 평온을 무섭게 깨뜨리며 38선 전역에서 일제히 포성이 울려 퍼진다. 3년 동안 계속된 동족 상잔의 엄청난 비극, 우리 민족 모두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킨 그 전쟁의 도발자는 과연 누구인가? 추적, 사건과 진실, 6.25 전쟁의 진실.
지난 이야기. 초기 승리에 현혹된 중국군은 38선을 돌파해 계속 남진한다. 그럴수록 중국군은 보급로가 길어져 불리해지고 유엔군이 다시 전세를 장악한다. 중국군은 춘계 대공세로 역전을 노리지만 대패를 당하고 끝내 38선 이북으로 밀려나고 마는데,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전쟁의 승패는 쉽게 나지 않았다. 전진도 후퇴도 없는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 모두 지쳐만 갔다. 춘계 대공세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중국은 전쟁을 계속할 의욕도 승리에 대한 자신감도 크게 상실했다. 이미 많은 희생을 낸 유엔군 역시 더 이상의 피를 흘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양측이 38선 지점에서 다시 만난 지금이 휴전협상 적기라고 생각한 미국은 비공식적으로 중국과 소련의 휴전협상 용의를 타진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소련이 반응했다. 1951년 6월 24일 소련은 유엔에서 휴전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KBS 기록영화 6.25 전쟁 6부에서 당시 유엔 주재 소련 대사 야코프 말리크의 연설 내용이다.
That as a first step, discussions should be started.
양쪽 다 같이 조선반도 전쟁의 평화적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그 첫 단계로 교전국 간의 휴전을 하고 쌍방이 38선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는 문제가 토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 젖은 전쟁을 끝내려는 진지한 열망이 있다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To the bloody fighting in Korea.
중국과 북조선, 미국이 잇따라 소련의 휴전 제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협상 분위기가 고조돼 갔다. 그러나 당장 통일을 고대하며 치열한 전쟁을 견뎌온 남조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리승만 정부는 중국군의 완전 철수와 인민군의 무장 해제, 북조선에 대한 제3국의 원조 방지 등 기타 요구 조건들을 내세우며 현 상태에서의 휴전을 단호히 반대했다. KBS 기록영화 6.25 전쟁 6부에서 휴전회담 초대 남조선 대표로 참석했던 당시 백선엽 소장의 증언이다.
기초에 우리 측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우리는 통일이 없는 휴전은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반대를 했죠.
하지만 휴전 협상을 위한 준비는 거침없이 진전되었다. 1951년 6월 30일 유엔군도 휴전 협상 성명을 공식 발표했다. KBS 기록영화 6.25 전쟁 6부에서 당시 유엔사 대변인 프랭크 알렌의 발표이다.
유엔군 사령관 리치 웨이가 김일성과 팽덕회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6월 30일 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원산항에 설치된 단마르크 병원 선상에서 회담 개최를 제안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측의 동등한 접근이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기자들과 모든 관련 단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완전히 중립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스탈린은 마코에서 동맹국들에게 휴전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지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스탈린은 휴전 교섭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중국의 모택동에게 떠맡겼다. 옛 소련의 기밀문서 1951년 6월 30일자 기록을 재구성해본다.
스탈린 동지, 리치웨이가 드디어 휴전 교섭을 청해왔습니다. 7월 초까지는 김일성이 해답을 해야 합니다.
해답 서신을 보낼 때 김일성과 함께 중국군 사령관 팽덕회도 서명해야 합니다. 미국은 북조선 대표만의 서명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리치웨이가 회담 장소를 원산 앞바다에 있는 그 단마루쿠 병원선으로 제안해왔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 단마루쿠는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까? 저기 함정을 북조선 해군의 요새 기지인 원산에 상륙시킨 건 아무래도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38선 부근 그 개성 지역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리치위한테 그렇게 요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교섭이 시작되면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이 스탈린 동지에서 모든 걸 확실히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섭을 지휘할 사람은 모태똥 동지입니다. 소련은 그저 조언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김일성과도 접촉하지 않을 테니 귀하께서 모든 것을 조율하십시오.
당시 스탈린과 모택동이 회담 장소로 주장한 개성은 전선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중국군과 인민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때문에 개성에서의 회담 개최는 인민군과 중국군에게 심리적으로 유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엔군은 휴전협상의 빠른 진행을 위해 결국 개성에서의 회담 개최를 받아들였다.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에 막이 올랐다. 회담 장소는 개성 선조교 부근의 99칸 기하집 내봉장. 북조선 측에서는 인민군 참모장 남일 중장을 수석대표로, 유엔군 측에서는 미 해군 중장 조일을 수석대표로 각각 5명의 대표들이 회담장으로 모여들었다. KBS 기록영화 6.25 전쟁 6부에서 당시 회담 대표로 참석했던 인민군 리상조 소장의 증언이다.
정면 담판이 시작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할 것 같으면 한 2, 3일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 전쟁이 이제 그 끝날 것 같은 이전대로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십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회담은 순조롭지 않았다. 당일 북조선 측은 개성 부근을 먼저 점령하고 회담 장소로 들어가는 유엔군 측을 1시간 동안이나 저지했다. 그리고 휴전 대표라는 표시로 사전에 합의한 흰 깃발 표시를 유엔 측의 항복 협상이라고 선전했다. 깃발 크기나 의자의 높이 등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치선전과 기선제압의 수단으로 이용됐다.
그렇게도 오만무리하던 미제가 흰기를 들고 담판장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른바 강대국의 체면도 돌볼 처지가 못된 모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협상도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회담 의제 선정부터가 치열했고 무려 보름이나 걸렸다. 안건 하나하나도 넘기 힘든 고비였다. 쌍방 간의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군사분계선 위치와 외국군 철수, 휴전 감시 체제, 포로 교환 문제였다. 그 어느 쪽도 쉽게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휴전회담은 총성 없는 또 다른 전쟁이었다. 협상이 어렵게 진행되는 동안 전선에서는 서로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뺏기 위한 고지전투로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추적 사건과 진실 6.25 전쟁의 진실 11번째 시간이었습니다.